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때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외치는 자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겸손뿐만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강사 목사님을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흥 강사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부친께서 시골에서 전도사로 목회하실 때 제가 나이가 7살, 8살 때였는데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 목사님을 다른 곳에 모실 만한 곳이 없어요, 시골에는. 그러면 사택 방 두 개인데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 지내고 또 한 방은 이제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서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하얀 고무신을 준비해 놓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요. 이 하얀 고무신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는 이 고무신마저 그때는 너무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신령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 그 옆을 지나다가 잘못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처도 못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는 또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을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라 요한 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정결 예식은 세례에 관한 변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서로가 자기들의 입장을 변론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선생인 이 요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다들 그쪽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죠?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스승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 앞에서 아 이제 망신을 당했구나,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하는 말은 결혼식에서 들르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신랑 옆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냥 그저 들르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들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들르리의 역할은 주인공을 빛내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주님을 높일 줄 아는 겸손함 때문입니다. 높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면은 오히려 백화점이나 몰이나 술집이 더 화려한 것을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런 실정이잖아요. 더 세상이 더 화려합니다. 얼마 전에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안쪽에서만 추리를 하지만은 벌써 저 바깥 가정이 우리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추리를 한 것을 보면서 한번 웃었는데 이 세상이 지금 더 요란하게 그렇게 날립니다. 화려하게 성찬 트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잘 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될 때 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 전 그 말 한마디도 참 감동이 되었어요. 뭐 다른 것보다는 참 신앙은 있구나. 그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금지하였습니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요즘은 카드를 구입하려고 해도 제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다 할리데이로 되어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적혀있는 카드를 구입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차차 이제 그렇게 바뀌겠지만은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리데이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약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성탄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예비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은요, 순종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주님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에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언급된 것이지만은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불법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도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할 때에 그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말씀하시고 정하신 법을 어떻게 해요? 어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택하신 것이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 이루게 되고 죄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스스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자기의 생각으로는 나는 도저히 메시아에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아 그렇네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어 드린 것이지. 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순종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마리아와 약혼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정죄하였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은 참 인품이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모르겠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였지만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생각 가지게 됐거든요.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지금 요셉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는데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도망치고 피한 게 아니라 순종합니다. 이 순종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택이었죠.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순종한 것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순종함으로 그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버린 게 아니라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지만은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아닙니다라고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보면서 우리들도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미움도 박해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통하여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박해받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박해받을 각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구원을 위하여 찾는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대의 순교는 구원을 위하여 찾는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집안에서도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명의 권사님을 경험해 봤지만 어떤 권사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간 남편과 시부모의 박해가 있었지만 늘 기도하면서 온갖 핍박을 견뎌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사 드리던 그 가정이, 믿지 않든 박해하던 그 남편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직분을 얻게 되는 그러한 가정, 그 권사님의 인내와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룬 것이지,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행하여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